방금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쭉 이렇게 읽어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용이 괜찮으신가요? 뭐 별 문제가 없는 내용 같으세요? 아니면 쭉 읽다가 아니 뭔가 좀 이상한데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뭔가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지금까지 민수기 내용을 제대로 잘 묵상을 한 것입니다. 아무런 이상함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까지 민수기 내용을 제대로 묵상을 하지 않은 거예요. 어떠세요? 이상하신가요? 아니면 괜찮으신가요? 오늘 본문은 성막 봉헌식에 관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 성막 봉헌식에 대한 내용이 민수기 7장에 나오는 게 맞나요? 시간 순서상 민수기 7장에 나오는 게 맞나요? 아니면 다른 데 나와야 되나요? 별 생각이 없으신가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민수기를 시작할 때 이미 성막은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그림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성막이 있고 그 다음에 인구 계수를 했어요. 이미 민수기를 시작할 때 성막은 있었고 성막이 있었다는 말은 성막 봉헌식을 이미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민수기 7장에 난데없이 지금 와서 성막 봉헌식에 대한 기록이 삽입되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오늘 본문이 어느 시점에 해당하는지를 한번 이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다시 설교 들을 기회 없거든요. 평생에 잘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을 해서 얼마 만에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제가 그때 한번 이렇게 보여드렸죠. 이렇게 위가 애굽이고 쭉 내려와서 시내 광야에 오게 됐잖아요. 그 기간이 3개월입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고 출애굽기 19장 1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출애굽 후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해요. 그리고 그곳에 머뭅니다. 얼마 동안 머물죠? 약 2년 동안 머물러요. 이 답을 알기 위해서는 언제 머물렀던 시내 광야를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출발했는지를 알면 되죠. 언제였습니까? 제가 민수기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그 나누는 기점이 민수기 10장 11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서 시내 광야를 떠나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10장 11절 말씀이에요.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이게 출애굽을 기점으로 했기 때문에 출애굽을 기준으로 2년 2개월 20일이 되는 날에 구름이 정거의 성막에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올라요. 그리고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 자기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론은 이렇게 되죠. 출애굽한 다음에 약 2년 정도 시내 광야에 머물러 있었어요. 왜냐하면 시내 광야까지 오는데 3개월이 걸렸고 2년 조금 못 되는 기간 동안 머물다가 2년 2개월 20일에 약속의 땅으로 출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2년 동안 시내 광야에서 시내 산에서 무엇을 했나요? 아시다시피 각 지파별로 인구수를 세었죠. 민수, 백성의 수를 세었죠. 그게 민수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성막도 세웠고요. 십계명도 받았어요. 이것이 2년 동안 시내 광야에 머물면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출애굽에서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수를 세라고 말씀하셨죠?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수를 계수하라고 하셨죠. 그게 언제입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처음 묵상했던 민수기 1장의 내용이죠. 1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출애굽한 다음에 2년 2개월 첫째 날이에요. 그 다음에 20일 있다가 출발을 해요. 약속의 땅으로. 그죠? 그래서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인구수를 계수한 것이 민수기 1장에 나오는데 그것은 출애굽 후 2년 2개월 첫째 날입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 1장 당시에 인구수를 계수하라고 할 당시에 성막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성막이 이미 있었어요. 민수기를 시작할 때 이미 성막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언제 성막을 지었을까요? 그리고 언제 성막에 대한 봉헌식을 했을까요? 이것은 민수기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내용은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 말씀입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후 2년 1개월 첫날에 성막을 세웁니다. 그렇다면 한번 정리해 봅시다. 성막을 세운 것과 인구를 계수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어떤 관계인가요? 출애굽 후 2년 1개월 첫째 날에 성막을 세워요. 그게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정확히 한 달 뒤 출애굽 후 2년 2개월 첫날에 인구 계수를 명하셨어요. 그리고 20일 뒤에 약속의 땅으로 출발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할까요? 그 이유는 중심이 되는 성막을 먼저 세웠다는 거예요. 중심이 되는 성막을 먼저 세웠어요. 그 뒤에 인구수를 계수하면서 진영을 배치한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순서예요. 성막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인구수를 계수하고 그 다음에 진영을 배치했어요. 성막이 중심에 있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가 있고 그 다음에 열두 지파를 동서남북으로 배치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일은 사실상은 민수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현재의 일이 아니라 회상의 장면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영화에 종종 그런 게 있잖아요. 과거를 회상하잖아요. 그죠? 그 회상 씬처럼 오늘 본문도 한 달 전을 회상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다가 조금 이상하다고 느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왜 지금 나왔지? 이게 한 달 전에 이미 끝난 일인데 왜 이제 민수기 7장에 나오지? 그런 생각이 드셔야지만이 민수기를 지금 제대로 잘 묵상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죠? 안 그런가요? 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출애굽 후 2년 1개월 첫날에 성막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성막에 대한 봉헌식을 이미 했어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 40장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려고 이렇게 길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왜 모세는 성막 봉헌식을 출애굽기에서 다루지 않고 민수기에서 다루었을까요? 아니 일어난 일은 출애굽기에서 일어났는데 왜 지금 민수기에서 이 일을 다루고 있을까요? 여러분 별로 재미가 없나요 지금? 저 혼자 지금 막 흥분해서 이야기하고 있나요? 저는 이게 너무 재밌는데 성경 공부할 때 너무 재밌지 않아요 이게? 아니 왜 출애굽 때 일어난 일을 출애굽기 때 일어난 일을 왜 민수기 7장에 와서 이제 언급하고 있냐는 거예요. 시기적으로는 출애굽 때 내용인데 왜 이제 와서 회상하면서 민수기에서 이 내용을 다룰까요? 여기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민수기의 주제를 다시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민수기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이거는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데 민수기의 주제는 성막 출정의 준비와 실행의 역사가 민수기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의 전반부가 1장부터 10장 10절까지인데 그것은 성막 출정을 준비하는 것이고요. 후반부인 10장 11절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성막 출정의 실제적인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뭘 말하고 있죠 민수기가?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를 했고 성막을 중심으로 약속의 땅으로 향해 가는 이야기가 민수기 전체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 봉헌식을 회상하면서 다시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성막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모세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 심정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민수기를 제대로 잘 묵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성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순례길에 성막,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순례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지금 영적으로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천국, 약속의 땅을 향해 우리가 지금 순례길을 가고 있죠.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게 뭐죠?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커리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막 중심의 준비, 성막 중심의 출정의 순례의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구약 백성들이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과 일맥상통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이제 그러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오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막 봉헌식 때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막을 봉헌할 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봉헌을 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서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당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냈어요. 이게 언제라고요? 금방 까먹으셨죠? 출애굽 후 2년 1개월 첫째 날에 장막 세우기를 끝냈어요. 그리고 1절 중반부입니다. 그것에, 그러니까 장막에다가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했다라고 나옵니다. 같은 장막이지만 기름을 발라 구별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다 텐트를 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은 기름을 발라서 구별하고 있어요. 성막이 되게 하고 있어요. 그냥 텐트가 아니라 홀리 텐트가 되게 하고 있어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같은 물이지만 세례를 베풀 때 우리가 그 물을 뭐라 그러죠? 성수라고 그러죠. 홀리 워터입니다. 세례를 위해서 따로 특별하게 구별된 물이기 때문에 성수죠. 마찬가지로 이 장막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기름을 발라서 다른 텐트와 구별을 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거룩히 기름을 발라 구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은 장막을 거룩히 구별한 다음에 성막 봉헌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첫 번째 일이에요. 어떤 일을 가장 먼저 했을까요? 성막을 짓고 무슨 일을 가장 먼저 했을까요? 2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준비된 헌물을 드린 것이 가장 먼저 했던 일입니다. 누가 무슨 일을 하고 있다고요? 열두 지파의 각 리더들이 헌물을 드리고 있어요. 각 지파의 헌물을 모아서 대표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로 치자면 방직이들이 각 방 사람들의 헌물을 모아서 대표해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장년 5개 사랑방, 청년 6개 사랑방이 와서 하나님 앞에 11개의 사랑방이 헌물을 드린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것이 성전 봉헌, 성막 봉헌식에서 가장 먼저 했던 일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은 기본적으로 운영에 필요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에는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먼저 드리면서 예배가 되게끔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헌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죠.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물질로 교회가 운영됩니다. 여러분 돈이 없으면 교회가 운영되지 않습니다. 교우들의 헌신과 헌금으로 교회가 운영되는 거예요. 같은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헌물은 어디에 쓰이고 있습니까? 3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라고 되어 있어요. 덮개 있는 수레와 소를 헌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덮개 있는 수레와 소를 헌물로 드릴까요? 그것은 지금 이 성막이 이동식 성막이기 때문이에요. 이동식 성막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성전이라면, 예루살렘 성전이라면 이런 헌물이 필요가 없죠. 이 헌물이 필요한 이유는 이동식 성막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를 막을 수 있는, 뜨거운 햇빛을 막을 수 있는 덮개 있는 수레와 그리고 운반할 소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약속의 땅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이동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이동하든 성막을 가장 잘 보호해서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환경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이동하잖아요. 지금 이동하는 그 가운데 가장 잘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성물을 보호할 수 있는, 그래서 덮개가 있는 수레와 운반할 수 있는 소를 헌물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각 지파별로 얼마만큼의 규모로 드리고 있을까요? 그 내용이 3절 중반부에 나옵니다. 지휘관 두 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한 사람의 소가 한 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열두 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두 지파당 하나의 수레, 한 지파당 하나의 소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총 몇 개의 수레와 몇 마리의 소가 되죠? 그렇죠. 여섯 개의 수레와 열두 개의 소가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뭔가 조금 의문이 생겨요. 어떤 의문이 생길까요? 뭔가 좀 불공평해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민수기 1장과 2장에 보면 각 지파마다 인구수를 계수했는데 인구수가 다 달랐어요. 가장 많은 지파가 유다 지파인데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7만 4,600명이었어요. 그런데 가장 적은 지파가 므낫세 지파인데요, 3만 2,200명이에요. 므낫세 지파는 유다 지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작은 지파예요. 그런데 성막에 예물을 드릴 때는 똑같은 양으로 예물을 드리고 있어요. 각 지파마다 수레 절반의 비용과 소 한 마리를 드리고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니, 인구수가 많은 지파가 더 많이 드리고 인구수가 적은 지파가 더 적게 바쳐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모두가 동일한 양을 하나님의 성막에 예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데요, 그 예배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헌물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구수가 많건 적건, 헌물이 많건 적건 모두가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경꾼으로 보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한다는 것이죠. 그것도 차별 없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이처럼 예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은 각 지파의 외적인 규모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유학생이건 직장인이건 은퇴자이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동일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헌금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헌물을 하는데 성막에 필요한 것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막 기구를 운반하는 데 필요한 덮개 있는 수레와 소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오늘날 우리 교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이동하지 않죠. 그죠? 이동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감사하게도 자체 예배당 건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헌물하고 헌금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 교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필요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함으로써 이 교회를, 예배를 가장 잘 드릴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죠. 특별히 이번에 교회 레노베이션을 하고 여러 교회 물품들이 필요하다고 제가 광고를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빠짐없이 모든 교우들이 그 일에 동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 가운데 예배하고 교제하고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열두 지파가 빠짐없이 드린 것처럼 우리도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물을 드리는 것은 차별이 없었어요. 차등이 없었어요. 모두가 다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예물을 받은 모세가 이제 성막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에게 어떻게 배분을 했을까요? 수레 6개와 소 12마리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배분했을까요? 레위지파가 총 3지파잖아요. 어떻게 배분했을까요? 차등 없이 똑같이 배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 단락이 12지파로부터 받은 헌물을 나누어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나눠주는데 키워드가 있어요. 나눠주는 기준이 뭐죠? 네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5절과 7절과 8절과 9절에 네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이 헌물을 나눠주는 기준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직임대로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하면 according to their service예요. 그들의 사역에 따라서 그 헌물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즉 하는 일에 따라서 차등하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일의 성격에 따라서 차등하게 배분하고 있는 거예요.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그러니까 열두 지파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according to their service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그리고는 모세가 열두 지파로부터 받은 수레와 소를 레위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나눠줍니다. 7절입니다.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네 마리를 줬어요. 8절입니다. 므라리 자손들에게는 그 직임대로 수레 넷과 소 여덟 마리를 줬어요. 게르손 자손보다 갑절을 줬습니다. 그리고 9절이죠.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않았어요.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뭐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 것은 차별이 없었어요. 모두가 다 헌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예물을 분배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차별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가장 무겁고 힘든 것을 운반하는 일을 누가 맡았죠? 므라리 자손이 맡았어요. 므라리 자손이 맡은 게 뭐죠? 무거운 목재하고 금속을 운반하는 일을 므라리 자손이 맡았어요. 그래서 가장 많은 수레 넷과 소 여덟 마리를 주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힘든 일을 하는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 반, 절반인 수레 둘과 소 네 마리를 줬어요. 이 게르손 자손이 어떤 일을 하죠? 천과 관련된 일을 합니다. 좀 가볍잖아요. 천막. 이것을 운반하기 때문에 수레 둘과 소 네 마리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핫 자손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수레도 주지 않고 소도 주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고핫 자손의 일은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성물을 다루기 때문에 수레나 소의 도움으로 운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대신 고핫 자손이 직접 어깨에 메고 운반을 하기 때문에 수레나 소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무엘 하에 보면 웃사가 하나님의 은악궤를 운반하다가 죽습니다. 죽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메지 않고 수레로 운반했기 때문에 죽어요. 이건 수레로 운반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수레나 소를 안 주는 거예요. 이처럼 일의 성격에 따라서 헌물을 차등 있게 지혜롭게 배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한 명도 빠짐없이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기본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러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은혜 받으러 오셨어요? 그거는 세컨드리예요. 은혜 받는 것은 부차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올 때 기본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러 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감사 때문에 드리기도 하고 일주일 동안 나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오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것은 그 다음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올 때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릴 수 있을까? 내 마음과 뭐 사역과 헌금을 드리겠다는 그 마음으로 오는 것이 올바른 자세죠. 그리고 교회는 그 받은 예물을 가지고 일의 성격에 따라 지혜롭게 잘 배분하고 잘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교회 살림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캠퍼스타운에 있는 교회예요. 그렇다면 어디에 교회 재정을 더 많이 투자하고 사용할지 지혜롭게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일의 직임에 따라 재정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처럼 모든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하고 또 지혜롭게 재정을 사용하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머리를 숙이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성전 봉헌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용의 핵심은 모두가 성막 봉헌식에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렸다는 것이에요. 예배함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물을 받아서 그것을 책임감 있게 잘 직임대로 나누어주는 것 또한 교회가 해야 될 바른 자세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신앙의 선배들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하고 또 지혜롭게 재정을 사용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